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밭들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하신 이 놀라운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 성령께서 선생이 되어주시고 이 깊은 말씀의 의미와 뜻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기대와 소원은 단지 기대와 소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설교 서두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또 대제사장이 했던 사역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복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지요? 금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공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섞어 만든 옷입니다. 그걸 가리켜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옷은 하나님을 향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 대제사장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열두 보석이 박혀있는 금으로 만든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견대가 물론 있죠. 그래서 떨어지 않도록 하는 견대에다가 부착을 해서 판결 흉배를 붙이고 나아갔습니다. 가로로 세 개, 그 다음에 세로로 네 줄로 되어 있어서 열두 지파 이름이 각각 그 보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석을 가슴에 가지고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본래 가슴이라는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제사장이 열두 보석을 가슴에 달고 나아갔다라는 이 사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나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자께서 성부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실 일을 목전에 두신 상태에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직계 제자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보편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모두 다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보편적인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통해서만 믿는 자들을 염두에 둔 기도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믿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믿게 되었죠.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믿게 되었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믿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말하죠? 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은 단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신자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보편적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보편교회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편적인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말,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말은 제자들이 소리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으니 분명히 그들의 복음 전파의 삶에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기초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효과 있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간구는 바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보편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무지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모르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대리응답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의 삶의 근거요, 기초요, 토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무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무지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무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 가운데 있고 이런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뭐라고 간구하시는가. 21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누구신지를 교회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천국으로 즉시 인도해 드리시지 않고 제자들을 즉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 교회가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특성이 뭐냐? 정체성과 상관성이에요. 상관성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널목이 되어줘야 되죠. 계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뭐가 되죠?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되고 말잖아요. 이러면 해서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한 똑같은 세상에 속한 어떤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상관성의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정체성만을 너무 강조하면 교회는 외딴 섬처럼 되어버려서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상관성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균형 있게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17장 15절에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다 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이끌어 들이실 바에야 하루라도 고생을 덜하도록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더 좋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 제자들을 세상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빨리 취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살도록 하셨는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는가? 사실 8, 90세 되신 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좀 있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전에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95세까지인가 사셨는데 그분을 제가 간혹 심방을 하면 아버지가 왜 나를 빨리 데려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는 이런 기도를 이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더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거룩은 신자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에 근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지요? 따라서 성화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성자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나를 걸어가게 하오니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까? 우리처럼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도덕윤리적 차원에서의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는 바로 그 삶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나를 걸어가게 하오니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삽니다. 칭의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요 성화는 아직 현재와 미래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으로만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성화는 우리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어서 성화의 삶에 지지부진한 삶을 살면 항상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는가? 나는 과연 거듭난 신자 맞는가? 늘 이 질문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와 신자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지요. 근데 본문 2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교회와 신자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는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임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 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지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무지 상태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신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이거는 여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두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이렇게 하면 조금 지금 여기 와 있는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아버지 하면 엄중함, 무서움, 짜증. 아버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아버지 하면 사랑이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범이죠. 모든 아버지의 모범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돌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을 꼭 안고 간 적이 있거든요. 볼을 비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매를 대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의를 동반한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 시편 103편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어오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따스한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돌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상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한 공간도 저희가 들어온 지 지금 이제 올해 4월이 되면 6년째가 되는데요. 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신 가운데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알 때 아들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따스한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과 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손발이 맞아 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행사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치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부자와 가난 사람 간에, 경영자와 노동자 간에,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알력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2년마다 한 번씩 현상가족 여름 수련을 하는데 3년 전에 그때 저희가 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조를 어떻게 짰습니까? 할아버지부터 서너 살 아이까지 다 한 조로 짰죠. 한 구역으로 짰죠. 흔히 그걸 뭐 다세대 구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전에 기억이 나요. 우리 청년들이 그 구역 모임이 아니고 그 소그룹 모임을 하고 와가지고 어떤 시간에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교회 보편적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커져가면서 세대로 자꾸 잘라버리죠. 40살부터 45살, 46살부터 50살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친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수직적으로는 잘 친하지 못합니다. 이게 보편적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이 보편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아니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됨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왜 주일 낮 10시에 와서 40분 동안 대여론을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은 왜 성경을 공부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 차가 60, 70살 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직업군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됩니다. 믿음으로 조율되는 취미나 연령이나 또 인종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되게 만들릴 수 없는 그 보편성의 연결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과 분쟁을 잠식시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로 만들어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남녀노소, 빈부 격차, 인종의 격차를 극복하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었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귀족이지요. 그 다음에 니그로, 흑인도 있었어요. 보편적인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되게 만든 것이 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되는 그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한 하나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되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놓고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함이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들, 보편적 신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은 쌓아놓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나누는 영광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신자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제가 영광을 어떻게 설명했지요? 하나님께서 본래 두신 위치와 상태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타락하여 영광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신 그 상태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보편 신자들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 영광의 누림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디에 계시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빽빽한 구름, 뭐 번개 소리, 화염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떤 조처를 취하였습니까? 너희가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영광의 구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위에 그 영광이 임재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지요. 성전은 파괴되어졌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그 제2성전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결국은 성자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영광이었죠.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는 근접할 수 없었는데 성자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사오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하나됨은 기본적으로 신자의 행위에 애씀에 우리 하나되자 밥 먹고 수련회 가고 친교 행위하는 이런 신자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의 은혜로운 사역에 먼저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신자들이 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합은 신자와 신자 간의 수평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 읽어보시면 그 하나됨은 본래는 수평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에는 크게 세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상호 내주죠. 이 표현은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합은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말했죠. 이것은 어떤 연합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죠? 신자와 신자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의 모본을 제시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함이니다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됨의 모본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며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이 바로 신자들의 하나됨의 모범이요 근거요 원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하나됨과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으로 인한 신자들끼리의 하나됨은 그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달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은 삼위로 구분되면서도 뗄래야 뗄릴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서의 하나됨입니다. 반면에 신자들 간의 하나됨은 예수로서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인한 하나됨이죠. 이 차이를 무시하면 뭐가 되는가?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인 합일, 그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한다든지 엑스타시의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막 음악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막 고양되는 이런 상태를 하나됨의 상태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정이 고양되어지고 때로는 참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의 원리를 만들어내거나 창출해내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런 식으로의 하나됨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고 말했죠. 믿음으로 인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을 오해해서 물리적이거나 획일적인 하나됨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WCC 운동을 아시죠? 에큐메니컬 운동, 세계교회협의회, 온 교회를 다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식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지낸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앞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성자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네. 또 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사랑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뗄래야 뗄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삼위 간의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나눠주고 베풀기 위한 사랑이었고 그런 면에서 성부가 성자를 사랑했고 성자는 누구를 사랑했죠? 보편교회 신자들을 사랑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사실을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라고 말했죠. 26절 하반절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취향과 기호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쳐내는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신적 사랑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가 있고 파당이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보편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적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원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성부께서 창세전에 성자를 사랑하신 바로 그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였습니까? 뭘 하였죠? 이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가 경멸적으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고? 너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빛을 받은 신자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뭐죠?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뭘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들 안에 신자 안에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신적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에 차지한다고 해서 다 내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 분명히 신적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취미생활 하나나 하는 것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으로? 아니면 한 공동체가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 되느냐? 그렇게 하나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신 이 기도가 우리의 교회 상황 가운데 실제로 구체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적대 감정을 버리고 좋은 감정을 가졌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신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했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때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산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인자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사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두고 싶어 하지요? 좋은 집에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은 사랑의 언어예요. 너무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의 환경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아직은 있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죠. 흔히 그걸 가리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설명하지요. 에베소 2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 우편에 안침받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신분이 이미 하늘 우편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죠? 데리러 오시기까지는 우리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고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서 끌어가신 것처럼, 그래야 세상에 에녹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로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룩성과 보편성, 아시겠죠? 정체성과 상관성, 이런 특성을 균형 있게 잘 갖추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표현도 나타나지만 24절 하반절에 어떤 기도가 나타납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셨으니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주님께서 간구하신 바대로 주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믿는 신자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무슨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개념이나 모호한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 내용이에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무엇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은 주님을 만날 때만이 아니라 현재 삶을 살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22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연산교회는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지 가운데 있으면 그저 뭐 무슨 개모임 하듯이 그냥 모임을 가지면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됨을 결정하는 요소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관이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목회자가 있으면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요소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부분들이죠. 거루성, 보편성, 상관성과 정체성 이런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가? 이런 몸부림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 각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 학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끝도 없이 살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 기다리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담지한 신자답게 그렇게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죠.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우리에서 간구하신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닌 이것은 그분의 의지의 표현이고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이 가시화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구하셨고 또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우리의 신자의 삶에 개개인의 삶 가운데 혹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드러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하면서 내가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참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구하신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치는 내용이 아니라 참으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바람이 무엇이었고 이런 신자들이 모여진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화된 삶의 기준들, 어줍잖은 우리의 지식들, 보편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저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마음과 소원과 기대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품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교회를 이루는 원리와 원칙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그런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